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우리 또 새로운 교회 새벽기도 돌아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지만 여기에 또 구원받은 죄인들이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는 죄인들이 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끝없이 돈 문제, 이성 문제, 거짓된 악성, 루머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역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극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아버리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으니까 부부 간이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이 깨지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의 그림자가 이 땅에 덮였습니다. 죄의 그림자는 절망, 질병, 거짓, 배신, 분쟁, 악독, 시기, 음모 같은 것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죄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뒤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 뒤에서 사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면서 죄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더 미워하십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죄로 유혹시키고 파멸시키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을 원하지만 진짜 능력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능력이고 순결이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권력 잡은 사람이 아니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능력은 거룩한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은 그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도 옷 입게 되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진실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죄가 씻겨져 나갑니다. 죄가 씻겨져 나갈 때 그것은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자유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능력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해도 힘이 없어요. 본인이 알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사역을 해도 힘이 없고 지쳐요. 본인이 알 거예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생겨요.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찬양을 하면 그 찬양에 힘이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죠. 교회 안에 그래서 죄가 없어야 돼요. 죄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퍼뜨리는 그 죄의 파급 효과가 있는데도 아무 조치도 교회 리더십이 취하지 않는다. 그것은 영적 직무유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는 능력이 떠나요. 기쁨이 떠나요. 사랑이 없어져요. 그래서 죄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개인의 죄는 스스로 회개할 일이지만 그 개인의 죄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시험 주었다면 반드시 교회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으로서 교회 공동체 목회자나 장로 리더십 스쿨에서 반드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 영적 어른들이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머스트, 이 원칙이죠. 교회 공동체 안의 죄를 우리는 결코 없는 것처럼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사랑이라고 다 덮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예요. 죄를 다루어야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다루는 방법이 굉장히 지혜롭고 단호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죄 지은 성도가 반드시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15절 읽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형제와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자, 여기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형제가 너를 향해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3자 죄 갖고 하기 전에 먼저 교회 리더십이 들어서기 전에 먼저 성도들끼리 실천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이거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끼리 뭐 서로 돈을 사기를 친다든가 뒤에서 악성 루머를 그 사람에게 근거 없이 퍼뜨린다든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피해자인 사람이 먼저 죄를 지은 가해자를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단둘이 만나서 그에게 권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얘기 못하고 뒤에서 그냥 한 열 사람 붙잡고 흉보고 소문을 퍼뜨리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뒤에서 말하지 말고 당사자들이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권고하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show him his fault, the fault. 그가 잘못된 것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지적해 주라는 뜻입니다. 뒤에서 돌려 말하지 말고 직접 정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면으로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이 내게 저지른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깨우쳐주는 것은 정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못할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입장에 서서 상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또 저쪽에서 네가 뭔데 나의 죄를 지적하냐 하면서 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는 상대를 야단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면 이건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아요. 그러므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가서 해야 돼요.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대화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용서를 받고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을 하기로 원하세요. 여기에 진정한 교회 권면의 목적이 있어요. 사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대부분 다 끝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첫 번째 단계로 교회 리더십이 손을 대기 전에 해결을 많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권면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에서 세워진 원칙으로서 형제들을 데려가서 증인들로 세워서 이 사람이 자꾸 말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형제들도 같이 좀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경박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로 교회 리더십이 이때 개입합니다. 이때 목회자 장로가 개입하죠.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여기서 교회 말하는 것은 교회 어른이에요. 그죠? 목사님, 장로님인데 이 교회 리더십의 권위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게 합니다. 거기에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출교시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도 내보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교회를 시험들게 하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두 번에 걸친 이런 간곡한 권고에도 강퍅한 마음을 굽히지 않는다. 출교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은혜만 강조하는데 교회사를 읽어보면 출교당한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교회의 본질은 거룩이거든요. 거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회개를 거부하는 죄인을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요점은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영혼을 바로 세우려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도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지키기 위함이지 이 사람을 꼭 이렇게 벌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출교당한 죄인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니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은 가인을 살게 해주셨어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회개할 때까지 추적하실 것입니다. 어떤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죄 문제를 그러나 덮어두지 말고 반드시 다루어야만 한다.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교회만이 반드시 능력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중요한 말씀이 18절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죄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내리는 결정에 하늘의 권위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 지상의 교회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게 주어진 이 영적 도덕적인 권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나 모르고 살아요. 설마? 그러나 교회가 진심으로 합심하고 기도하면 이 사회에 묶인 것이 메인 것이 풀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그 문맥은 그전 본문인 15절 17절을 배경으로 해서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걸 배경으로 해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정하고 분열하는 세상 속에 교회가 예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좀 꽉 묶여 있잖아요. 미움과 증오가 꽉 그냥 묶여 있어요. 노사 간의 사이에 이 서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꽉 묶여 있고 좌파와 우파 사이에 또 남과 북 사이에 또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묶인 마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미움과 증오의 마음들을 교회가 예수의 사랑으로 풀 수가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범죄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이 땅에 이 묶인 것들이 풀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폭력과 음란과 사치와 부패와 분열과 다툼이 그 묶인 것들이 하나씩 풀어질 것입니다. 형제의 죄를 내가 대신하고 민족의 죄를 내가 대신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기도하면 이 땅에 화목과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인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우리가 19절 말씀을 이 out of context 항상 본문 문맥에서 빼서 사용해요. 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뭐든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그러면 우리 같이 주식 사가지고 둘이 같이 기도하죠. 두 사람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묶인 것을 풀어주는 전체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가 세상에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땅을 고치시고 지역을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너무 무정해졌습니다. 너무 사나워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꽉 막힌 마음을 너무나 풀지 않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화목케 하는 자가 되고 용서를 흘려보내며 사랑의 매개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렵죠. 교회에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용서를 가지고 간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죄를 영적인 원칙으로 다루어야 하지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용서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균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짜 교회 되기 위해서 주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죄를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다루게 하셔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그래서 이 땅에 용서와 화목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